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람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크게 절망하고 상실감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발생한 일입니다. 확신이 큰 만큼 그 확신이 믿고 있는 바가 무너질 때 크게 절망하고 슬픔을 느낍니다. 제자들에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 예루살렘이 환호하고 환영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장면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준비했던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압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빠져나간 그 시신이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 동굴 무덤에 이동되었고 그곳에서 노략과 침향으로 세마포를 한겹한겹 두른 가운데 동굴 내부의 벽면을 깎아서 그렇게 만든 공간을 만들어서 그 위에 시신을 누입니다. 보통 그렇게 놔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은 다 썩어서 뼈만 남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가족들이 뼈를 모아서 이전에 죽은 가족들의 뼈와 섞거나 아니면 30 by 60cm 정도 되는 유골함에 넣어서 보관한다고 그럽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안에 위치한 무덤 내부에 위치시키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큰 바위 돌을 굴려서 동굴 입구를 봉쇄해요. 둥글게 된 큰 돌을 이렇게 이렇게 굴러가지고 무덤 입구를 꽉 막아버리는 거죠. 한국에서 보는 그런 형식의 이런 봉분 형식의 무덤이 아닙니다. 산을 깎아서 굴을 파서 만든 그러한 동굴 무덤입니다. 죽은 시신이 밖에 나온다는 것은 지금 아주 불가능한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빌라도 총독에 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무덤에 경비를 세워주십시오. 65절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동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임봉했다 이 말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과 무덤 그 사이에 밀랍 같은 것으로 이제 바르고 거기에 사람의 직인을 찍은 무언가로 부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바위를 굴러서 떼내버리면 그 임봉이 찢기니까 아 누군가가 손을 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경비병 몇 명을 세워서 교두로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잠시 바라보겠습니다. 5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 전체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큰 소리가 났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그런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메시아를 고백하는 외침이 4, 5일 전에 우리가 그것을 팜선데이라고 하는데 중려나무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이 진동했다니까요. 이때 제자들의 분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자부심과 함께 미래에 펼쳐질 기대감으로 가득했겠죠. 그러면서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정말 잘했어. 그런데 그때로부터 4, 5일이 지났을 때 상황은 급변합니다. 다른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죽이라, 죽여 없애라. 그 고함이 호산나 고함을 대체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이 집행됩니다. 하루 만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고 큰 돌이 입구를 막고 무덤은 경비병이 교대를 서고 지킨다는 소식을 제자들은 듣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상태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하루가 꼬박 지나고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언제라고요? 일요일 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직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절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을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인 그 세력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언제 자기를 잡기 위해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감에 휩싸여서 한 곳에 숨어 있어요. 우발 사태에 대비해서 문이나 물은 다 걸어잠근 채. 왜요? 무서워서. 이제 모두가 끝났고 잡히면 죽는다는 그 절망감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때 놀라운 장면이 그들 앞에 펼쳐집니다. 분명히 죽어 시신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 3일 사이에 희한한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몸에 발생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1991년 2월 27일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군을 비롯한 그 다목적군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이제 이라크를 제압한 그런 전쟁이요. 짧은 기간에 일어난 그 전쟁입니다. 그걸 걸프전이라고 그래. 이때 아들을 이 전쟁에 보낸 미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 국방부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전사자 사망 소식을 듣습니다. 이 어머니는 큰 축격과 슬픔에 빠지죠. 그래서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습니다.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목소리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사실을 알아보았더니 전사자 통지 전보가 잘못 전달되었던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엄마의 마음 어땠을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다 닫았더니 실제입니다. 2000년 전 역사 실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았는데 분명히 세마포에 시신 처리가 되는 것을 보았는데 무덤은 분명히 큰 돌로 입구가 봉쇄되는 것을 보았고 경비가 서진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혹함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20절의 말씀을 덧붙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전히 두려움이 역력한, 그래서 굳어있는 얼굴 표정을 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펴보이세요. 두 손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나라에 가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온전한 몸을 입게 될 거예요. 몇 주 전에 앞에 식기세척기를 부주의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한 딱지가 생겨서 흉터 비슷한 게 지금 남아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몸에 가지고 있는 이 흉터들은요, 새 몸을 입는 순간에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유일하게 영혼 가운데서 주님의 몸에 난, 손목에 난 큰 못자국 두 개,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 이러한 흔적들은 영혼 가운데 지속될 것을 저는 믿어요. 두 손목에 큰 못자국이 나 있는 것과 지금 피가 흐르는 그러한 몸이 아닙니다. 다른 몸을 입으셨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영혼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깊이 찔린 흔적이 있는, 선명한 흔적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봅니다. 굳어있던 제자들의 표정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그들의 남은 생애를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다시 말해서 다른 차원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사건은 그들의 생애를, 남아있는 생애를 그 주님을 위해서 불타올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공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 부활신앙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무덤이 장사 지냄으로서 끝난 줄 알았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차원의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최종권이었어요. 죽음은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의 표정이 두려움에서 다른 감정으로 바뀝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굴복해서 생명 없는 시체로, 죽은 몸뚱 아리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았거든요. 내가 따르던 우리 주님도 죽음이라는 그 실체 앞에 굴복을 하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금토 일요일에는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것이 그들을 따랐던, 그들이 따랐던 그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절망과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요일날 저녁이 되었을 때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을 보시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지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를 또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대속의 피만이 이런 구원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을 복된 소식, 복음 또는 good news 또는 다른 말로 gospel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복된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한다고 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로 가셔야 돼요. 이것이 엑기스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이 갇히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굿뉴스 가스퍼 그의 핵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얻으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어떤 시점에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하여요. 2000년 전 일요일 새벽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주의 데스티니가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분명하게 이 새 몸을 새 옷을 입듯이 입게 될 것이며 그 부활의 몸은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바로 그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바로 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그래요. 자, 이 소망이 믿을만한가? 산타클로스의 존재, 산타클로스가 있다. 3-4살짜리 아이는 믿어요. 그래서 10살이 넘는 아이는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태양이가 저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3살, 4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혜성이는 아마 산타가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10살짜리 형이, 4살짜리 동생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양말을 걸어놓고 산타를 그 기다리는 가운데 잠자리에 드는 것을 보면서 형이 피식 웃을 수도 있어요. 왜? 옛날에 자기가 그랬거든. 존재하지 아니하는 실체에 소망을 둔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예수님께서 입으신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헛된 소망일까요? 허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존재하지도 않는 어떠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가짜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가짜 누이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거짓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채 죄인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이고 그러니 우리는 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거역할 수 없는 진실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잠시 언급했지만 여기 첫 열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서 죽음을 정복하신 후 그분이 사망당하심으로 사망이라는 어떤 실체 존재를 정복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으시는데 이 몸을 우리는 부활의 몸이라고 그래요. Resurrection body.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은요. 나이에 따라서 건강과 죽음, 나이 든 노화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불완전해요. 늘 완벽한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resurrection body, 부활의 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입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영광스러운 이 몸을 입으신 최초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죽음을 맞이한 모든 이들을 성경적인 용어로 부르는 말이 있는데 잠자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일정한 상태에 있다가 이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역사의 일정한 시점이 되면 예수 믿고 죽은 그들과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자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을 때 절망감이 그들을 지배했고 누군가가 죽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이 왜 모든 사람 대부분의 제자들 거의 예외 없이 자기 목숨을 순교로 생애를 마감해요. 숨어있을 때 두려웠거든요. 절망했거든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순교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머리를 거꾸로 땅을 향해 십자가로 순교합니다. 바돌로매,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매는 아르마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던 중 군인들이 던진 창에 맞아 순교합니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밀어뜨려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셀로딘 시몬은 이디오피아에 갑니다. 칼날에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찢겨서 순교당합니다. 왜요? 바보입니까? 알페오 애들 다데오는 바사에서 전동하던 중 활에 맞아 순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이죠. 요한복음을 지은 그 요한의 형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X자 모양의 십자에 달려 순교합니다. 왜 이러한 생애에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부활이라는 엄청난 소망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이 각 개인을 제대로 지배하면 파워가 나옵니다. 그 사람 무섭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힌, 사이비에 사로잡힌 광신이 아닙니다. 현실을 진짜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내가 입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에 사로잡혀서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 사건이 목회자로서 제가 보건대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대부분 이 부활 사건은 그냥 스토리예요. 그들의 생애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막 소망이 넘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따로따로예요. 믿기는 믿는데 삶을 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부활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믿지만 머릿속에 머물러서 그래요. 그래서 대충 삽니다. 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대충 사는가?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아주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몸이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에 대해서 몰라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거나 그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서. 두 번째 부류는 부활의 몸에 입게 될 것을 부활의 몸 나는 입는다. 그렇고 믿지만 자신의 것으로 내면에 자리 잡은 적이 없어요. 크게. 믿는데 자리 잡은 적이 없어요. 세 번째 부류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손에 잡히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정신 차리고 살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 가운데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언젠가 내가 주님께 사로잡힐 날이 있겠지.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신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사망과 질병과 부패와 전혀 상관없는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확신하고 영원한 영광에 진입할 것을 확신하고 삶 가운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내일의 삶 가운데 이 진리가 반영이 됩니다. 그의 생각에 반영이 됩니다. 부활 신앙이 제대로 그 안에 잡은 것이에요. 자리 잡은 것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주님께서 죽으셨고 왜 싸늘한 무덤의 시신으로 주님께서 갇히셨는가? 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서셨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제 1번 이유가 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3절은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구절을 암송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이 성경 암송은 이 소망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요한 1서 3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해서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재림하시면 모습을 드러내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똑같아요. 주님께서 입고 계신 그 몸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입고 계신 그 영광스러운 몸, 그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살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열매를 통해서 이 소망이 그 사람을 얼마나 지배하는지를 나타내는 바로마트가 되겠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분명한 소망으로 확신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믿고 있지만 그것이 삶 가운데 걸어가는 데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관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꿈꾸는 것과 내 심지어 내 취미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이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내가 믿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 진리를 얼마나 내게 임팩트 있게 내 안에 거룩한 힘을 발휘하도록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내가 오늘 믿고 있지만 내가 목회자이지만 주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분 안에서 자라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래서 1, 2년 지나죠. 저에게는 세상밖에 안 보일 거예요. 세상밖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 괜찮다 칭찬받고 내 즐거움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채울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아주 낮아진 가운데 아마도 그것은 중요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에 크게 개입하여 크게 역사하여 부활의 몸을 실제 입게 될 그 사실이 우리 전체의 삶을 통제하고 주장하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간절해지고 강렬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부활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한 저 여러분에게 가득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찬 위에 나오시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엄청난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고 나의 사건이며 나의 스토리이며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모였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각자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남아있는 생애를 굴러가게 하시옵소서. 이 성찬식을 참여하여 떡을 떼고 잔을 들게 될 때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